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 후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한이 다음 달 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회담에 나서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확실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계올림픽을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를 완화하는 데 잘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AP통신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기간 이뤄진 남북 간 협력의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북한이 이번 합의를 확인한다면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면서 대북 특사의 방북 이후 북한의 태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기사를 통해 남북한 정상이 10여 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미국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주목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긴장된 미북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앤드류 길모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오늘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테러와 강제적인 급식 중단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예루살렘으로 이전될 예정인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대사관 이전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테라비브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아랍국과 이슬람권에 큰 반발을 샀습니다. 한국 검찰은 100억 원, 미화 9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성실히 응하겠다며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 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고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한국 정부 특사단이 발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는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해 미북 간 협상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석탄을 세탁하는 경유지로 이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북한 정권을 돕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차차 흐려져 평안도와 함경도 내륙 지역 그리고 동해안에 가끔 눈이 내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5에서 3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과 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북특사단 수석대표였던 정 실장은 이날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도발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이 평화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이 이끄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은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귀환했습니다. 특사단은 앞서 5일 오후 평양에 도착해 6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오후 6시부터 4시간 12분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접견에는 방남특사였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배석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만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 김창선 서기실장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특사단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이날 한국 정부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면담과 만찬 소식을 여러 사진과 기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남측 특사로부터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동시에 북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속히 실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 특사단이 발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결과는 한반도 정세 일대 전환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특히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밝힌 것은 미북 간 협상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과의 한국 정부 특사단과의 합의,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말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번 특사단 방북의 핵심 관심사이자 목표였습니다. 이 문제가 미북 간 핵협상의 시작과 이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이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마당에 이를 미북 간 협상의 목표로 내세우질 못할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역시 비핵화 의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은 또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미북 간 대화의 가능성 높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화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에 이런 입장을 밝힌 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강한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게 특사단의 설명입니다.
네,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관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이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예상과는 크게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특사단의 방북을 비롯해서 미북 간 중재에 서둘러 나선 건 4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이전에 양측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연합 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이런 사실은 미북 간 또는 남북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4월 달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정상회담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뿐 아니라 회담 장소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열기로 한 건 상징적이나마 김 위원장이 한국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건 남북의 두 지도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한국 정부 특사단이 밝힌 내용은 미국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과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은 그동안 미국이 거듭해서 온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머자나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또 특사단을 통해 미국에 보내는 별도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이번 대북 특사 파견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의에도 상당히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죠?
예. 우선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네.
또 특사단의 최우선 임무를 미북 간 비핵화 대화 성사로 정하고 미국과의 대화 채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삼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사단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석탄을 세탁하는 경유지로 이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북한 정권을 돕는 주체에 대해서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these entities that continue to support the DPRK regime.
캐티나 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일 유엔 조사단 등을 인용해 작년 8월에서 9월 기간 적어도 4척의 북한 선박이 러시아 극동 홀름스크항에 석탄을 실어 날랐고 이후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산 석탄과 함께 다른 6척의 배에 실려 다른 나라들로 운반됐다며 그 목적지엔 한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의 필수적인 연료 수입을 지속되게 만들고 유엔에 보고되지도 않는다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are enabling the DPRK to sustain vital fuel imports that go unreported to the UN and must be halted.
특히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러시아 항구가 이용된 데 대해 러시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It's absolutely clear that Russia needs to do more. Russia says it wants bett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Moscow should prove that.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모든 나라에 대한 이같이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가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고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more time for excuses. Now is the time for Russia to take action.
이어 러시아는 스스로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행동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산 석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다른 부문의 제품을 수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not to import DPRK origin coal.
또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지난 1일 이뤄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가리킨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론 클럽 연례 만찬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5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한 대화에 대한 진전 사안들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말했으며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대화를 하고 싶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며 미치강이와 상대하는 위험은 김정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앤서니 브라운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브라운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군사태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대 압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 대비해 미국인 탈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행 연습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비상시 한반도에서 비전투 요원을 후송하는 작전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I visited Korea in November. I had an opportunity to spend some time on Korea.
지난해 11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한 기간 중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8군 지도부를 만나서 미국인 탈출 준비 태세에 관해 계속 물어봤었는데 답변이 우려할 만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존재하지만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우려됐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걱정스러웠습니까?
You know, while we may have experience in evacuating people from Haiti after an earthquake or Puerto Rico.
과거 아이티 지진이나 푸에르토리코 태풍 당시 이루어졌던 탈출과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북한은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특수 작전 병력을 투입하며 남쪽으로 침투하게 될 겁니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탈출 계획과 결합하면 미국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을지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인 탈출 계획 자체가 마련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가요?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US forces combined with the ROK Republic of Korean forces
주한미군과 한국군 수를 합치면 꽤 큰 규모이고 역량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북한군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확실히 열세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주요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을 증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들을 탈출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항공기나 배를 통해서 추가 미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심히 계획돼야 하고 가능한 자주 어느 정도의 예행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You know, I think it's right to be concerned about hostilities a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서 적대적 상황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과 미국과 이슬람 무장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돼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충분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모든 준비가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투 요원 탈출 계획을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건 한반도 상황의 종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Look, I would say certainly given the bellicose language that the president has been using, President Trump, and it's not helpful.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호전적 언어들이 현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에 군사 관련 모든 계획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투 요원 탈출 계획뿐 아니라 무기의 배치와 비축 상황은 어떤지, 또 부상자들을 탈출시킬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North Korea is making progress in advancing its nuclear program and its delivery capability.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반 역량과 미사일 시험 빈도, 시험에서 보여준 사정거리들이 이를 입증하죠. 이런 진전 자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협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런 노력에 충실히 관여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을 부여하고 제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국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If you discontinue the unaccompanied tour, you'd have fewer U.S. citizens, fewer dependents on the peninsula. That's certainly one.
가족 동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해도 위협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비전투 요원이 아닌 미국인 중에는 미군과 관련되지 않은 2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동반 프로그램 중단이 비전투 요원 탈출 계획의 직면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군사와 연관 없는 미국인들을 한국에서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김정은은 불안정한 상대이고 피해망상적입니다. 미국은 민간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대북 타격의 첫 번째 단계로 잘못 해석되길 원치 않습니다. 또 미국인을 줄이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워싱턴의 한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Well, look, I mean, the United States respects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you know, we are there as partners.
미국은 한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존중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60년 이상 된 파트너죠. 한국이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캠프 험프리 미군 기지를 짓는데 한국이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도 재개발되고 있고요. 주한미군은 주둔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과 이런 관계가 곧 떨쳐질 것이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훈련이 4월 첫 주 재개되기 전 미북 사이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Look, what I think is it's always a balance, and I think that you have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you know, military.
군사 태세를 보여주는 것과 외교적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군사 태세를 보여주는 것은 곧 미국이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과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 의회와 행정부도 현재로선 이 점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확실하게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이고 이는 곧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로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I think that we should continue to be engaged in joint, both bilateral, multilateral. I think exercises including Japan are important.
다국적 연합군사훈련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연합군사훈련도 중요하고요. 현 시점에선 외교가 운전대를 쥐고 있고 조수석에 있는 것이 경제적 제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최대 압박인 것이죠. 그동안 군사적 준비 태세가 완화돼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의 어떤 요구도 들어줘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앤서니 브라운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미군의 준비 태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은 미 국방부가 제시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미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다양한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gives the president a wide variety of options. Preemption is just one of many.
미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매우 다양한 선택 방안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선제 타격은 아주 많은 고려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워크 전 부장관은 5일 워싱턴의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난 뒤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견해를 묻는 BOA의 질문에 선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방안 가운데 적어도 선제 타격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지만 이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부터 트럼프 행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7월까지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워크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re doing what they need to do. Put pressure on the regime, ask China to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중국에는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크 전 부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we're making more improvements. So I believe against the types of threat.
워크 전 부장관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미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위협에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수출길 상당 부분이 막힌 북한이 채소와 과실, 견과류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제율을 끊는 등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산 의류 등 일부 금지 품목을 수입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중국에 475만 4,371달러어치의 채소를 수출했습니다. BOA가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07인 채소는 북한의 1월 전체 수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무려 2,084%나 증가한 것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HS코드가 08인 과실과 견과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과실 견과류의 1월 대중 수출 총액은 전체 세 번째에 해당하는 431만 3,828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6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산물은 북한의 5대 수출품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혔었습니다. 또 식량 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먹을거리를 외부로 판다는 비난도 함께 일면서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자 잠시나마 또 다른 식량인 채소와 과실, 견과류 등이 이 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량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1월 당시 여전히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I think what's probably happening is everybody in North Korea is scrambling for hard currency and so they're looking around whatever they can sell and they can't sell the seafood, they can't sell textiles. So many things they can't.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수산물과 섬유를 비롯해 많은 것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팔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모든 북한인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건 무에서 유가 됐기 때문이라며 이 분야의 수출이 사실상 새로운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1월 대중 수출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건 토성류와 소금으로 1,007만 달러, 증가폭으로는 전년도 대비 455%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천연 흑연과 천연 탄산 마그네슘이 각각 약 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의 2397호는 토속유와 소금의 수출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30일의 유예기간 중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출액에서 네 번째에 이름을 올린 건 목재와 목탄이었고 5위는 철강이 차지했습니다. 목재와 목탄 역시 2397호 금지 품목으로 당시까진 30일 유예가 적용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9월 채택된 2375호가 금지한 북한산 섬유를 일부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편물 의류를 각각 9,072달러와 7,560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또 북한산 인조 필라멘트 섬유도 167달러어치가 거래됐습니다. 비록 월 최대 8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예년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여전히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유예하고 있어 이번 섬유 수출 역시 예외를 인정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중국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액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3,641만 달러로 지난해 1월에 2억 110만 달러나 2016년 1월에 1억 7,752만 달러와 비교해 최대 7분의 1로 축소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전체 수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기존의 62대에서 83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과 교역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며 이어 홍콩과 일본, 한국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1월에 중국이 북한으로 판매한 석유 관련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북중교역 자료에 따르면 HS코드가 2710인 정제유 등 석유 관련 제품은 모두 0으로 표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공식 무역 경로를 통한 북한과 중국 간 석유 제품 거래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 제품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한 만큼 밀수를 통한 석유 거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직접 거론하며 고율 관세를 추진하는데 백악관과 집권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둘째 날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를 비롯한 개헌안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전인대 측이 밝혔고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텍사스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계획. 반론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 1일 이 철강, 알루미늄 업계 대표 관담회에서 수입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밝힌 뒤에 주요 대상인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캐나다, 한국 같은 동맹국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무역 전쟁을 직접 거론한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면서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같은 날 백악관 관계자가 동맹국이라도 관세 부과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강경한 움직임에 백악관 내부와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면 좀 찬성이나 좀 그쪽으로 기울여야 될 텐데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이견과 반론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어제 직접 성명을 냈는데요. 무역전쟁 결과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고
네.
백악관이 이 계획을 더 발전시키지 않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이런 공식 경로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네, 백악관 안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요,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가 세계 원자재 공급망을 뒤엎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걸로 우려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관련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약간은 누그런지 듯한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시켜줄 수 있다는 글을 어제 또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네.
현재 개정 협상 중인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가 새롭고 공정하게 체결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동맹국이라도 관세 부과에 예외 없다는 지난 주말 강경한 백악관 입장에서 상당히 유연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캐나다와 멕시코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세 부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면세를 조건으로 미국이 나프타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이들 나라들의 입장인데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캐나다를 낚으려는 어떤 제안을 반복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고요.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요, 원래 멕시코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새로운 나프타를 위한 동기로서는 면세 제한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많네요.
일본과 호주, 캐나다가요, 오늘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걸로
네.
일본 언론이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유럽연합은 미국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할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팔리는 그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겨서 맞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네, 네.
어제 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대상 품목을 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정하지 않고요. 여타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또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하게 선정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지금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미국산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산업용 제품 한 8억 5,400만 유로, 그러니까 미화로 한 10억 6천만 달러 어치가 대상이고요.
네.
버번 위스키와 오렌지 주스, 옥수수 같은 농산물 한 1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화장품 오락용 선박 등을 포함한 소비재가 한 12억 4천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액 34억 7천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둘째 날 일정이 오늘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중국 헌법을 바꾸는 안건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인민의 요구에 따라 개헌을 위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라고 전인대 측이 오늘 외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
전인대 측의 이 같은 언급은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중국어권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14년 만에 중국 헌법 개정,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모두 21군데를 바꾸는 사상 최대폭의 개헌안이 전인대에 상정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행 헌법 79조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규정의 끝에 있는 이 연속 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라는 문장을 없애는 겁니다.
네네.
국가주석 임기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없애는 건데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이 첫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자 2,970명의 인민대표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네.
표결은 오는 일요일 10일을 진행되는데요. 이 같은 전인대 현장 분위기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개헌이 확정될 걸로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정되면 시진핑 주석이 3선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5년 임기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10년 재임 이후에 다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은 시 주석이 스스로 이 같은 개헌안을 지난해 9월 말 정치국 위원 25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때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이었는데요. 이후 5개월 정도 중국 내 각계 각층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확정한 것이다라고 왕 부위원장이 덧붙였습니다. 당원 간부 대중에 모두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고치라고 호소했다라고 왕 부위원장이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우려하는 개헌 반대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의 개헌안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도 나왔죠.
네, 백악관이 앞서 이 문제가 중국 내부의 일이라서 미국 정부가 나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라 하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요. 무엇이 자국의 최선인지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비공개 기금 마련 오찬에서 시진핑 주석이 훌륭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뭐 이제 종신 대통령이다. 종신 대통령, 그는 정말 훌륭하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연임 제한 철폐를 시도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네. 농담조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텍사스에서 눈길을 끄는 투표가 진행된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6일 텍사스주에서는 중간선거에 나설 각 당 후보를 뽑는 이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선거가 전국에서 처음 치러집니다. 텍사스주에서 이 프라이머리가 진행됨으로써 미국 2018 중간선거가 막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데, 그 뽑을 때 경선을 하는데요. 이 경선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있고 또 코커스라는 것도 있죠.
예, 코커스는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당원들만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들을 뽑는 겁니다. 반면에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는 비밀투표로 후보를 뽑는데요.
네.
이 프라이머리에는 보통 그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당원만 참가하는 폐쇄형 프라이머리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치러지죠. 네. 누구를 뽑는 선거입니까?
네, 11월 6일 치러지는데요. 연방 하원 의원 전원, 또 연방 상원 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또 주지사나 주의회 의원을 새로 뽑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 텍사스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방 하원 의원 36명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은 2명 가운데 1명을 새로 뽑는데요. 지난 2016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던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네.
주 상원은 31석 가운데 15명을 뽑고요. 주 하원은 150석 가운데 50석 전체를 다시 뽑고 또 주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네. 예비 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조기 투표가 있었는데요. 보통 조기 투표 투표율을 가지고 이 표심 방향을 향방을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번 예비선거 조기 투표를 두고 이 민주당이 고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본선거도 아니고 예비선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네. 민주당이 고무된 이유가 뭘까요?
예, 조기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2014년 중간선거 때보다 2배 이상이 나왔고요.
네.
2016년 대선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텍사스 13개의 카운티, 그러니까 군 집계 결과 민주당원 한 45만 명이 예비선거 조기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40만 명을 조금 넘겼습니다.
네. 투표 결과가 아니라 이 투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당 소속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타나는 수가 많아야지 투표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네.
텍사스 민주당 측은 예비선거 조기투표에 참여한 당원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후보가 확정된 뒤 진행되는 본선거에서도 투표장에 나오는 당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고무된 겁니다.
네. 미국은 그 주마다 이 정치적 색깔을 좀 나타내지 않습니까?
네.
텍사스주가 레드 스테이트라고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느낌이 다른데요?
네. 현재 연방 상원 의원 2명이 모두 공화당 소속이고요. 또 연방 민주당 하원 36석 가운데 25석의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주상원과 하원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전역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이 텍사스주 같은 레드스테이트에서 같은 전망이 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이 텍사스 민주당은요. 일단 당원들의 예비선거 조기투표 참가율이 높게 나온 데다가 민주당 간판으로 중간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의 수가 좀 늘었다는 점에 고무된 상황인데요. 네. 가령 연방 하원의 경우 전 지역구에 모두 111명이 출마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지난 25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텍사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36석 곳 가운데 8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오후 한때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영상 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엔 영하 20도, 낮엔 영하 2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입니다. 역시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9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1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1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 동해 지역에 한때 눈 예보가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6일 화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5 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방북 후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한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희망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든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트위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외신들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한이 다음 달 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회담에 나서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확실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계올림픽을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를 완화하는 데 잘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AP통신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한국에서 동계올림픽 기간 이뤄진 남북 간 협력의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북한이 이번 합의를 확인한다면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면서 대북 특사의 방북 이후 북한의 태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청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앤드류 길모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은 오늘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테러와 강제적인 급식 중단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100억 원, 미화 9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성실히 응하겠다며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전 러시아 이중 스파이가 알 수 없는 물질에 노출된 뒤 중태에 빠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 스파이 출신인 세르게이 스크리팔이 함께 있던 30대 여성과 영국 솔즈베리에 있는 쇼핑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스크리팔은 지난 2006년 영국의 러시아 정보기관 인물들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돼 러시아 법원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0년 냉전 시대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첫 스파이 교환 때 풀려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